또 욥기 24장은 세 번째 변론 가운데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의 그 발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 23장과 24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이 23장 10절이 핵심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시키는 철을 단련시켜서 순금을 내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고 욥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데 악한 자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 하고 오늘 그 친구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토하는 온갖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성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시작할 때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횡행하고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사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죠. 저 12절에 보면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시지 않냐고 모른 척 그들의 참상을 그냥 지나치느냐라는 것이죠. 보응하지 않냐고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내리셔야 마땅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한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며 힘들며 힘겹게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원리들을 통하여서 욥은 봐라 세상에 자 악하다고 다 이 심판 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다 이렇게 이렇게 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면서 이 친구들의 그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온갖 이 죄를 다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친구는 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고난의 때가 임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이렇게 따져 물었지만 사실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이 심판의 때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이 보응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 보응의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길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남의 땅을 훔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을 만큼 아주 잔혹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은밀하게 낮에는 뻔뻔하게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자행한다. 14절 15절 16절에 오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라고 얼굴을 가리며 자기 얼굴만 가리면 될 줄 알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간음하고 또 또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장구가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의 아침은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아침이 오히려 죽음같이 여기고 밤에는 집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 당하는 이들은 오히려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이 가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낸다는 것은 그냥 얼마나 처량하게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빈들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 다 빼앗기고 나서 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밥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보응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아까 봤던 것처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인 이 보응신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라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이죠. 죄가 있으면서도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또 죄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처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어찌하게 이 보응의 원리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느냐라고 이 친구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정한 대로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의 이 공평과 정의는 땅의 보응신앙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보응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만약 그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보응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르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계속 세상의 그 불합리한 이 일에 대해서 이 욥이 성토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봐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심판하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지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은 것처럼 이 가뭄과 더위가 물을 다 흡수해 빼앗은 것처럼 수월이 이 지옥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 죽음과 그 지옥이 범죄자를 빨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심판이 더 크게 작용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한도다. 이런 자들은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는데 악인들이 악의인들을 억압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묘사했던 욥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전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망한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보면 그 바벨론 성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8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이르렀다 한 시간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심판이요 순식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전혀 심판받지 않고 악을 저질러도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침묵 가시는 것 같고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 심판의 때와 방법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께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자,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라지가 있어도 내버려 둬라.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 나중에 이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데 그 추수는 알곡, 곡간에 드리는 추수고 또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하는데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히는 그런 추수, 심판의 추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그 심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지금 이 시간들, 이 세상의 시간들이 별로 주님께는 그냥 하루 같은 시간입니다. 다만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심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놓친 것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새 친구들이 놓친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의 금그릇에 담아서 그 성도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일날 보았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 중에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그냥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심판받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정말 변화되는 땅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심판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국, 궁극적으로는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분명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 이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며 그 자비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